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47면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절의 이야기는 왕이 아닌데도 그들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죠. 대략 전체 47장 중에 15장에 걸쳐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유는 이 시절에는 기적이 아주 많이 일어난 시대였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이적이 많이 일어났던 시절이 세 번 정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을 시절의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제 이적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제 그에 비견할 만큼 여러 이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이렇게 많이 일으킨 걸 보면 언제나 마음 먹으면 언제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하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열왕기를 자세히 보면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18장 앞에 17장에도 보면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처음 등장을 하지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다시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 다음에 가뭄을 선언하고 나서 이제 엘리야 자신이 가뭄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먹을 것을 주시고 시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시내도 마르니까 그 사르밧 시돈 지역에 있는 이방 땅에 가서 과부의 돌보움을 받아서 겨우 그 목숨을 이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제 이것을 보면 엘리야가 무슨 달란트로 기적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때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우리가 엘리야의 기사를 읽을 때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비슷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에 휘말렸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처럼 자신 앞에 벌어질 사건들을 세세히 알지 못했고 또 그렇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언가 반응해야 할 몫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때문에 그는 여러 위협과 위험을 고스란히 우리처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기억하고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부분을 읽었지만 대부분의 분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이제 대결을 한 그 유명한 사건이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땅에 재물을 펼쳐놓고 양쪽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을 진짜 신이라고 인정하기로 하자라고 합의를 보고 이제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애를 썼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이제 그에 비해 엘리야가 이제 저녁 때쯤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제물을 살라버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 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세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거침이 없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건은 이제 그렇게만 읽고 말 수는 없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더더군다나 그 18장 전체의 관심사는 이 갈멜산 대결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관심사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18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려고 하시는 메시지는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는데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마리아는 북왕국 수도였고,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 정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지금 요약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5절 같은 데 보면 아합 왕이 자기 그 왕실에서 키우는 짐승들의 그 꼴을 먹이려고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꼴을 먹이려면 풀이 필요한데 풀은 물이 있어야 있을 테니까 아마 그 저장해놨던 풀도 전부 다 쓴 것 같고 이제 물이 있는 곳 찾아가야 그 짐승들한테 먹일 꼴이라도 얻을 수 있는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큰 가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전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가뭄이 전체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3년 만에 등장을 한다면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기대할 것, 이 선지자가 그 등장하기 때문에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에 대한 것이었겠죠. 그런 분위기와 맞게 18장은 오늘 읽어본 본문에서처럼 비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비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비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는데 가운데는 다른 사건이 많이,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비는 왜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며 또 비가 내릴 때까지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비가 다시 내리면 문제가 다 끝날 것 같고 이스라엘에게도 살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 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볼 때 비는 그저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오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그동안 북왕국 너머에 있는 시돈 지경에 있는 그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과부 가족들과 함께 이제 숨어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로 한 것 같은데 굳이 그 선지자에게 명하시는 것은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라고 하시죠. 뭐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만 비가 올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선지자를 만나면 어땠을까요? 반가워했을까요? 만나서 좋다고 반가워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오바데아라는 신하가 그간의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당신 찾으려고 여기저기 사람 보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까지 보내서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는 맹세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지금 그 왕은 엘리야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것 같죠. 아마 엘리야는 북왕국 전체에 가장 높은 현상금이 걸린 현상 수배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너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라는 말씀은 엘리야로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도무지 나서고 싶지 않은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야기였죠. 자, 그렇게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해서 그 엘리야가 길을 떠나 북왕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엘리야가 만난 사람은 왕이 아니라 오바데아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오바데아를 만난 일은 이 18장 전체에서 아주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저 왕에게 용건만 전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나 만난 일이 전체의 한 3분의 1쯤 되는 분량으로 소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선지자와 오바데아라는 시나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바데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3, 4절에 그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아합 왕의 왕궁 책임자였습니다. 자, 왕실을 감당한 사람이니까 왕이 신임을 할 만한 충성된 신하였던 것 같죠. 근데 그와 함께 4절에 보면 그는 이세벨의 박해 때 선지자 100명을 피신시켜서 이제 살렸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도 충성됐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도 충성된 신하였던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좋지 않은 시절에 태어나서 이제 난세에 휘말려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을 만나서 만났더니 엘리야가 8절에서 이렇게 명하죠.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날 테니까. 그랬더니 그 9절에 오바데아의 답이 나오는데 답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대뜸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냥 왕한테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하라는 말인데 이렇게 이제 격하게 반응을 하죠. 자, 왜 그런가는 10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 그 저간의 상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당신을 찾아서 사람을 보내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여기 있다고 하면 왕이 득달같이 달려오긴 할 텐데 당신은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꽁꽁 숨어버려서 3년 동안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그런 분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을 전하려고 한 사이에 당신이 사라지면 저는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엘리야 얘기만 나오면 왕이 혈압이 솟아서 이렇게 화를 내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바데아는 지금 엘리야의 등장이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건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선지자가 등장하여 좋은 일이 생긴 적이 없었죠. 선지자가 처음 등장했을 때 나라 전체가 가뭄에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찾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왕이 선지자에게 악에 받쳐 있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감춰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번에 등장하긴 했지만 왕을 정말 만나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나라에 별로 좋은 일이 벌어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가뭄이 들었지만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북왕국의 신앙 상태가 좋아진 것도 아닌 것을 보면 이 선지자를 볼 때 오바데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예감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만난 김에 그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생각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은 이렇습니다. 결국 저는 당신 만나는 바람에 죽임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처럼 보이는데 보다 큰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말처럼 보이죠. 이런 난세에 하나님을 섬기느라 애쓴 끝이 결국 죽음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를 다 알아듣고 지금 하는 얘기죠. 무슨 답일까요? 이런 답으로 읽힙니다. 오바데아야, 너는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자,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마저 다 죽이려고 나타난 것 아니다. 내 신앙과 내 수고는 물거품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것은 모두에게 멸망을 가져올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말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오랜만에 등장해서 이 오바댜를 만난 사건을 통해 자기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에 있던 고통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장에서도 그 선지자가 자신이 물었던 일이죠. 자신이 거하고 있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17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또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제가 가는 곳 재앙이 일으켜졌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저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 재앙이 또 벌어진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오랜만에 고국에 와서 자기처럼 하나님 편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그 비슷한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망하게 하려고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선지자가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통쾌한 사건, 갈멜산 대결 앞에 벌어져 있는 그 일이 벌어질 때까지 일어났던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겪었던 마음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아합을 만나게 되죠. 16절에 보면 이제 오바댜가 용기를 내서 아합에게 선지자가 여기 있다고 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합이 나타날 때까지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그 왕이 엘리야를 볼 때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이 바뀐 것 같죠. 그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왕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상황을 보면 그 선지자도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선지자가 등장하는 바람에 가뭄이 생겼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도 뜨끔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듣냐 하면 오랜만에 고국에 왔는데 나라 형편이 어땠을까요? 예, 풀한 폭이 제대로 없고 다 황토빛에 다 신음하며 기름기는 없는 사람들이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며 빼빼 마른 말을 타고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지경에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선지자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르게 되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19절에 다른 용건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달라는 요청이었죠.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처음에 만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이야기하려고 만난 거죠. 비 오게 하신다는 얘기 전하려고. 그런데 선지자가 갑자기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모아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해야 했을까? 나중에 뒤를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라고 명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명령은 비와 관련하여 어떤 용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지금 비 이야기하려고 나타났는데 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선지자들을 모아달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이 일이 지금 비 오는 일에 어떤 중요한 한 단계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가 안 온다는 것, 가뭄이 들었다는 것이지만 이들의 문제는 비가 오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비와 함께 풀어가야 할 더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19절에서 말한 이 요청은 선지자에게는 그 자체로 곤경이었을 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왕하고 오바댜 둘 앞에 지금 서 있는 게 아니고 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왕은 선지자 보면 가만히 안 놔두려고 그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행방을 추적했던 장본인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언제 창을 던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죽이겠다고 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지금 더한 요청을 하고 있죠. 자신에게 적대적인 그리고 여호와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거기에 주역으로 있는 850명을 모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50명 대 그 한 명은 어떤 거냐 하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 혼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예배당을 꽉 채운 사람들이 전부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맞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모입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선지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그 엘리야 혼자 있고 나머지 다 그 다른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예배당 바깥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모여온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말을 걸죠. 백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삐걱거리고 있을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신이라고 여기는 그 존재를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자, 23절부터 그 대결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소 두 마리를 가져와요. 송아지라고 되어 있지만 무슨 어린 송아지가 아니고 큰 소를 얘기합니다. 자, 소 두 마리를 가져다가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놓자라는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대로 그 제사를 지내고 나는 나대로 제사를 지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24절을 보면 이제 너희는 그 계속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백성들인 너희가 그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한 걸 보면 지금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편으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야말로 참 신이라고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백성과 그 선지자들이 옳다고 동의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사 경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반나절 동안 애를 쓰죠. 25절부터 29절 사이에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심지어는 자해까지도 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 일을 다 보고 있다가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행동을 개시하는데 그 일이 30절부터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이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것 같죠. 갈멜산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데 아주 그 중요한 성지 역할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여기저기 이스라엘의 산당이 세워져 있었지만 여호와의 산당마저도 이제 무너져 있었던 상태였죠. 그러니까 어딘가 희미하게 있는 제단을 찾아서 이제 고쳐 세웁니다. 돌 12개를 취하는데 그것은 12지파를 이제 뜻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수축을 하고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자, 물이 없는 그 시절에 그 물을 붓죠. 그 이야기 33절부터 나옵니다.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무너진 제단에다가 겨우 제단을 만들어서 제물을 올려놓고 도무지 불이 붙을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불이 붙을 수 없는 당시 이제 가물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불기가 있으면 뭐든지 타오를 수 있을 만한 때였는데 지금 엘리야가 뭘 하고 있냐면 절대로 불이 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기도를 하죠. 36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응답하옵소서라고 두 번이나 말하는 걸 보면 엘리야 자신도 무슨 확신이 있었던 것, 무슨 일이 벌어질지 완전히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도 내용은 이런 것이죠. 조상들을 불러서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했던 것처럼. 그래서 뭘 알려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 일로. 그리고 내가 지금 다른 이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인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셔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되돌이키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자신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증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선지자가 초래했던 가뭄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뭄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되돌이켜 돌아오도록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결의 목적, 지금 이 제사 경연은 누가 힘이 센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뭄을 겪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뭄을 해결해 준다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씨름이 불을 일으키는 씨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가뭄에 뜨거운 불이 내리도록 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상스럽죠. 누가 지금 불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가뭄마저도 받아들이게 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기도했더니 38절에서 보듯 여호와의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많이 내려오죠. 번제물만 태운 게 아니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도랑에 물도 다 말라버리게 할 정도로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름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지금 바알은 날씨 전문 신입니다. 비 오고 햇빛 비추는 것을 책임져 줄 만한 신이었죠. 그런데 지금 바알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날씨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지난 3년 동안 비도 못 내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 자신의 무능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어떤 무능이냐 하면, 지금 제사 지내고 제물 받으라고 하는 시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인데 제밥도 못 얻어먹는, 자기 제밥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신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이 가짜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나오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은 가짜를 따르라고 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징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벌어질 일, 이제 비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일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를 누구도 외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비는 절대 바알이나 아세라가 오게 하는 것일 수 없다는 그 전제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가 행동할 수 있게 돕는 선지자마저도 자취를 감추게 해서 도무지 바알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무대를 만드시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선지자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자, 무너진 제단과 넘쳐 흐르는 물에도 불구하고 다 태워 살을 수 있는 불이 내려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대체 이런 나라에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앞에 오바댜의 탄식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섬기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탄식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에서도 넘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지금 자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센지 어디 덤빌 수 있겠느냐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곤경과 위협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 위축되어 있는 선지자 자신에게도 놀라움이 될 만한 사건을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에게 그리고 엘리야 자신에게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자, 해야 할 일 무엇이었을까요? 자, 비가 오게 하는 일입니다. 자, 생명을 주려고 하는 본격적인 일이 되겠죠. 오늘 읽은 41절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41절을 보면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말을 하는데 지금 아합 왕이 앞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목격을 하고 있었겠죠.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여기서 먹고 마시는 일은 제사 후에 드리는 예전적 성격을 띈 식사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는 제가 제물들을 가지고 식사를 했던 예가 모세오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제사 지낸 것 아닙니까?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불을 내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으니 이제 남아있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식사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의 불은 하나님의 힘을 과시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아주신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열려 아합 왕에게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은 지금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리에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좋은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선지자에게는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도를 마치고 사환에게 바다를 보고 오게 하죠. 자, 바다에 무슨 조짐이 없느냐? 아무 조짐도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자, 이 일을 몇 번 하냐 하면 7번 하죠.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너무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도를 새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열심히 기도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됐을까요? 조짐이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그 한번 고개 숙이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죠. 그런데 응답은 안 보이고 7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 앞에 갈멜산 대결 때는 한 번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왔는데 이 비 오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선지자의 모든 힘을 다 쏟도록 할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윽고 44절에 보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조짐으로 나타나죠. 그랬더니 이제 또 선지자가 일어나서 여전히 일이 끝나지 않고 왕을 보살펴야 합니다. 자,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수월하고 이야기를 전하게 하죠. 자,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말 타시지 말고 마차 타고 가셔야 됩니다. 가는 길이 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왕이 선지자 말대로 마차를 타고 가는데 46절에 보면 선지자는 왕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갑니다. 대략 달려간 거리가 30km쯤 되죠. 왕은 마차 타고 가는데 지금 선지자는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오고 있을 때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지 성경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징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왕을 인도하고 있는 자는 선지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왕의 앞길을 인도하는 모습을 여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장 전체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왕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왕은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대표인 왕을 자 이스라엘의 대표인 왕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 선지자가 몸소 살펴 그 길을 인도하느라 허리를 동이고 비바람이 부는 내내 달려서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은 우리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가뭄으로 이들을 끝내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갈멜산의 대결로 하나님이 힘이 세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장을 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려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에게 이 일들은 어려움을 감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감당해야 할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오바다의 탄식도 들어야 했고, 아합의 위협도 대면해야 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위세에 눌리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도무지 움직이지 않은 머뭇거림마저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런 짐을 다 짊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힘에 진하게 기도해야 했던 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였던 것이죠. 자, 여기서 신자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몫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여러 봉사와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짐, 우리의 수고, 노력들은 이 시대에, 작게는 이 교회에, 그리고 크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여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식사자리를 펼치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쌀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수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은혜도 우리 앞에 그렇게 수고를 다한 사람들의 노고를 통하여서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험악한 시대를 살 때에도 이 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도, 이 험악한 시절에도,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기회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받기를 기뻐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여전히 은혜로 감싸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에 동참하여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회기의 첫 주가 되지요. 올해도 여러 가지 봉사와 수고들을 맡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하며 한 회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저희가 배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겪어야 할 일들을 용감하게 겪고 감당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